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이기 때문에 앞에 이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영광하니와 이 성경이 이곳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1, 다음 주는 2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드라마와 소설에는 뭐가 있지요? 주인공이 있지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몰라요? 모든 드라마와 소설에는 주인공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잘 봤거나 아니면 어떤 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저기요 하면서 옆에 딱 섰어요. 자기는 막 드라마 보면서 어머 저 사람 정말 멋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옆에 딱 서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어떤 사람 기절한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후비가 생기자 나 꿈꾸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소설을 딱 읽었는데 소설에서 어떤 주인공이 툭 튀어나오더니 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자고 소설의 주인공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영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일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누구일까?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러고 막 읽어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계시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구약 읽으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 나는 그 주인공 좀 봤으면 내 인생에 이 주인공을 내가 만날 수 있으면 이 중심인물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서 너 뭐하니? 저 구약 성경 읽는데 내가 누군지 아니?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은 너희가 여기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이죠. 아직 신약 성경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영생을 했는데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거든? 사람들이 헐 진짜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주인공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교과서 말고 무슨 책을 읽었나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분명히 읽은 읽었을 텐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 도시에서 보내준 섬에다 보내준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책 이름이 라이트형이었습니다. 굉장히 글씨도 많았고 그림은 간간이 있었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뭐냐면 무조건 나는 도전을 해보겠다 실험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카세트 같은 거 누즈베 만약에 있으면은 그 고장났다 그러면 거기 카세트에서 거기 안에서 그 모터를 빼가지고 건전지를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비행기도 만들고 스트로크로 배를 깎아가지고 그 버프가 달아가지고 물에다가 뛰어보고 막 물로 가는 거 보고 한참 가니까 어? 너무 많이 간다 그래갖고 막 제가 막 수영해갖고 가가지고 다시 잡아보고 별걸 다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뭔가 발명을 해보고 막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제게 자극을 엄청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 와 내가 라이트 형제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없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고등학교 때는 저를 완전히 비전을 제가 갖게 되는 그 불타는 세계의 비전이라고 하는 로슨 프로트맨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마음에 엄청나게 불이 타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불이 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열망들을 했죠. 라이트 형제 로슨 프로트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는데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심 주제요? 핵심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성경이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열망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열망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어요. 메시아를 만났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 온다면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등장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부강하게 될 거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강대국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는 엄청나게 추앙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온다라면 우리 모든 민족들이 아주 환호할 거다. 그리고 환영할 거다라고 엄청나게 대망을 하며 열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야. 너희가 성경에서 그렇게 찾고 있던 그 메시아가 나야 나.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지야. 마치 현대인들도 똑같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이게 헬라어는 뭡니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류의 구세주. 인류를 구원할 자. 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저에게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퍼즐을 주면서 말씀 선포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 예언의 비밀 이것은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과 퍼즐이 맞아가는 겁니다. 기억 잘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리는 메시아 예언의 비밀의 두 번째는 그 다음 주 주일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것은 저기 성탄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음 주 메시아 예언의 비밀 두 번째는 그 다음 주 주일 예배하고 연결되면서 이 메시아 예언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이 열심히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메시아가 누군지 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왔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감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고찰해 보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인물로서 메시아 다음 주에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상징이라든지 비유로서의 메시아 본이라면 오늘은 구체적인 인물의 표현으로서 메시아 예언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이 비밀들을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찾으십니다. 나중에 그런 말씀 어디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항상 성경을 이 문서로 된 성경 이런 시간에 아니요, 좀 똑똑한 핸드폰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에 문서로 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처음으로 메시아 예언의 비밀을 알려줬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첫 번째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예언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뱀에게,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사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를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냐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의 원어적인 뜻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짓밟아버린다고 했어요. 영어에는 짓밟아버린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머리를 짓밟아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머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라든지 우리가 뭐 이 히브리 문화 이런 데서 머리라고 할 때는 뭐예요? 머리라고 할 때는 이거 뭐냐면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스림, 통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네가 이 세상을 지금 저기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네가 주도를 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네가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통치를 하지만 여자의 후손 언젠가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짓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너의 통치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살짝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 그는 너를 완전히 네 머리를 짓밟아버린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의 비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구전이었겠죠. 입으로 전달되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하기 인류는 궁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8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만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만년 전에 이 사건, 하나님이 약 만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메시아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또 어떤 인물적인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봅니다. 여행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누구로 되어 있냐면 이삭의 후손이고 그 이삭의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했어요. 이삭의 후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류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인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궁금한 인류를 가졌냐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 많은 인류 중에 누가 그 인류의 그 자손을 혈통을 이어가는 그 집안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바로 이삭 이후에 태어날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약속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은 나이가 이 약속을 받은 지 65세예요. 여자 나이 65세예요. 대부분 경수가 끊어지죠. 그리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는 90세. 여러분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 진짜 기적이니까요. 기적.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마누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혹시 젊은 여자랑 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거기서 씨가 생기면 혹시 그 씨가 그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혹시 메시아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교예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 무슬림 가면은 올라가면 어디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통계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인 하가라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중동의 모든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종교가 생긴 거죠. 그 사상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이 젊은 여자 여기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거는 이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 이삭이 나는데 그 이삭이 이어지는 그 후손이 메시아가 된다. 여자의 그 후손. 인류를 위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그러면 약 200년이 지나서 또 어느 날 200년이 지난 어느 날 BC 1800년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또 하나님은 이 메시아 여자 후손이 어떻게 출현할 것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3,80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 열두 아들 자 보세요 이삭의 후손이라 했으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이 에서 아니야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 야곱에 열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 문화로 봤을 때 대부분 아버지의 장자권은 누가 하냐면은 르브 장자가 맞죠. 그런데 야곱은 왜 야곱이 이 장자권이 반드시 장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냐면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으로서 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영역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의 영역은 반드시 먼저 나왔다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누가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영적인 것을 쟁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자권이 옮겨질 수도 있는구나. 야곱은 그걸 깨닫고 야곱이 그걸 쟁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열두 아들들 중에 누가 과연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출현시킬 조상이 될까 모르는 거죠. 자기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 낳은 여인이라 옷도 진짜 이쁜 옷을 입혔어. 지금 같으면 무슨 옷을 입혔겠어요? 캐나다 구스를 입혔어. 네?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어떤 분이 한국 갈 때 여기서 700불에 사고 한국에 가서 입고 가서 한국에 가서 1000불에 팔면 300불을 보내. 약간 중고 가격으로 뭐 1200불이 넘는다면서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잔머리를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야곱이 캐나다 구스에 신발을 뭐, 어떤 신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 메시아의 축복이 누구에게 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을 한 명씩 기도를 해본 거거든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루벤을 딱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도를 하는데 루벤에게서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자기 그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죠. 진짜 본처가 있고 본처의 그 수정들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미 중에 한 명은 침소를 아버지 침소를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로 갔어요? 예? 네? 레이하고 누구예요?
유다?
성령을 가요. 누구예요?
유다?
본문을 찾았잖아.
시므온.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딱 이제 가서 혹시 이 아들일까라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너무 잔인해. 왜 그 잔인하냐면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나가서 저기 잠깐 마식을 나갔는데 이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저 추장의 아들이 그 자기 디나를 저기 뭐냐면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그 너 여동생 좀 우리 나한테 결혼 좀 하기라 하니까는 이 두 사람이 둘째하고 셋째 야곱 둘째하고 셋째 아들이 이 사람들 싹 죽이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 동생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 마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다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아라 폭풍 수술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애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같은 날에 할례를 했네. 그래갖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되면 그때 마취를 했으니까 제일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이러고 다닐대요. 여성들이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그 전부 것을 할례를 받고 전부 고통해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레이하고 시몬이 탁 칼을 빼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제껴졌어요. 근데 유다에게 딱 오는데 갑자기 야곱에게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야곱을 그냥 유다를 딱 왔을 때 축복 기도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상한 내용이 딱 나오는데 뭐냐면 유다야 홀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지팡이가 너의 지팡이가 다스리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너한테 복종하거든. 본인님 야곱 이걸 하는데도 야곱은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아들이 뭐냐면은 홀이 뭡니까? 영어로 세터예요. 세터. 근데 여러분 세터 할 때 예전에 그 뭐냐 그 교황 말고 그 황제들이 지니고 나왔던 홀 있죠. 홀. 성경에 홀로 돼 있죠. 지팡인데 왜 이거 있냐면 이걸로 내가 보고서 꽉꽉꽉 떼거나 이걸로 탁 내밀면은 이게 승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아수르 그 왕 앞에 갔을 때 그 왕이 딱 홀 끝을 딱 내밀면서 딱 내밀었다는 것은 잡아라. 그래 너는 내게 오는 거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딱 그 황제가 딱 그 홀을 내밀었을 때 그 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은 뭐냐면 세터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다스리는 그 왕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더 세터. 더 세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권이에요. 왕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서 딱 오는데 너 집안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오구나. 그래서 그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 메시아가 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만 나온 줄 알았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올까. 근데 또 많은 자손들이 생겼잖아요. 유다분들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생겨요. 그런데 천년이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유다 자손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언약 때문에, 왜냐하면 유다 백성 안에서 메시아가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분립장이 있는 거죠. 자, 1000년이 또 뛰어넘어갔습니다. BC 8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 출현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약 1295페이지 정도, 1295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1295페이지 정도 되는 95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녀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오시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혼부터 있었던 그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냐면은 지역을 알려줘요. 지역을 베들레헴 너 지역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바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그 하나님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에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3장, 17장, 49장, 이것인데, 이거는 대부분 혈통적 의미로서 혈통, 그러니까 어떤 혈통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할 거냐고 예언을 했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5번, 6번, 7번 이 이어지는 세 가지의 예언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물로서의 그 기능적인 의미로서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더 밝히 보이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7장으로 갑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성경을 가야 됩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우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유다 자손, 그리고 이게 처음서 유다 자손에서 나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출현하냐면,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게 뭐냐면은, 이 집안에서 태어나긴 하는데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처녀가. 여기서 처녀할 때는 처녀, 이 처녀라는 말의 개념이 아니라 남자의 어떤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전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메시아가 출현한 그런 게 아니라, 처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 어디서 시작됐느냐고 하는 말이에요. 근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자를 말할 때, 그래서 씨 그럴 때는 누구의 씨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처녀라고 했다는 것은 이 반대말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그러면 일반적인 남자들과의 육체적인 관계, 전자를 생물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 이 처녀에게 개입됐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드디어 우리의 똑같은 저기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구나 라고 이사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집안에서, 일반 유다 자손이고 그냥 이 야곱의 집안이고, 아, 집안에서 그냥 남자와 여자에서 어떤 집안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유다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천의 몸을 빌리는데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친히 방문하게 될 것이다. 천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근본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서서히 밝히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 9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용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으시며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여인이, 난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여기 보니까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어깨에 정사. 거범하죠. 통치하는 거죠. 통치게 되는 거죠.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한국말은 따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상담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인간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도 아무래도 고칠 수 없는 그 부분,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치부적인 연약함과 단점과 흠과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처럼 제발 이렇게 안 살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고쳐주실 원더풀 카운셀러.
아멘.
또 뭐라고 했습니까? Mighty God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조동사 Mighty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네.
또 힘. 근데 Mighty 뒤에가 왜냐면 Y가 이렇게 하나 붙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능하시라는 뜻이고 바뀌죠. 전능한 형용사로 Mighty God 전능하시나.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천년 몸에서 난 이 아이가 뭐냐면은 Wonderful Counselor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뭐예요? 책임성이죠. 아버지는 책임이죠. 이때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결국 전쟁하면서 다 죽었고, 연약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전쟁이 맨날 시달리니까, 건장한 사람들은 전쟁하라고, 돌아온 사람들은 농사나 짓고, 집에서 병약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 가서까지도 책임지고 천국에 가서 살 집도 지금도 예비하고 있고.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여러분의 부모들은 이만큼밖에 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냐면 평강의 왕입니다. 왕인데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분림하고 막 우리를 독재해가지고 우리를 괴로움을 준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무나 평화를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는 우리의 왕. 그분이 출현하게 돼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BC 600,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로 가봅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과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서서히 알아가게 되시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카드를 내릴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됐어요.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죽은 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때가 이르니 언젠간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지방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야곱 이쪽에서 쭉 그 이제 야곱 이삭 유다로 딱 좁혀지면서 처녀가을 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집안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 이 유다 많은 집안들 중에 누굴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어. 이 메시아가 누구 집안에서?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 다윗의 집안에서.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추앙하는,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왕으로서 가장 훌륭한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앞에 그 집안이 뭐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거는 우리의 왕이십.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 우리는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그의 말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 우리는 백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 돼요. 왕, 나는 뭐 당신의 왕, 저기 그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왕이지만 나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왕국에서 나가야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계속 거짓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왕국에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왕이십니다. 33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넘어갑니다. 33장 14절로 15절. 청소년들도 잘 보시고요. 이건 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진리와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나중에 그 청소년 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또 세상 사람 이단에 빠지고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자, 34장 14절로 15절입니다.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내가
이스라엘과
관련과 주의하여 이루어진 성령을 성취할 날이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공유로 가져가게 하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비밀을 수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성취할 날이니까 성취할 날이 이룰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런 날이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조로서 우리의 왕이 되실 그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비밀 마지막.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BC 500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4장입니다. 바로 뒤에 성경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서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를 먹이고 그대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대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를 종의 왕이라. 나 여호와의 왕이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다윗의 집안에서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에스겔에 와서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능, 아버지와 하나님의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서의 기능인데 세 번째 무슨 기능적 예언을 하냐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은 돌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돌봐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러분의 가난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보고, 여러분의 집안을 보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여러분의 슬픔을 보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에 좋고 힘들고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서 그분이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분이 오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가다가 말라기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상징적인 예언을 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이 메시아 예언 출현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가는데 이 영적 암흑기에 빠져가는 이 어느 시점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13년 전 역사 숫자는 BC 3년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메시아가 드디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서는 어디로 가냐면 10월 25일 날 성탄 예배 때 이게 이어질 겁니다.
10월
12월 다음 주는 이 메시아 예언을 상징이나 비유적인 걸로 어떻게 했는지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를 자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의 내용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 너희가 성경을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메시아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은 사실이다. 왜냐? 이 예언의 예언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런 부분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된 걸 보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진리. 좀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찾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진리나 핸드폰보다 훨씬 좋은 거 드라마보다 훨씬 중요한 거 인터넷보다 훨씬 중요한 거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연예인들의 이름을 쫙 잡히는데 아까 성경 이야기하니까 둘째든 셋째든 말하니까 얼마를 하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단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거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중심 인물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게 뭘 통해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뭘 결론을 짓겠어요? 뭘 적용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과 역적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서 영어로 뭐라는다고요? History. 뭡니까? His와 Story.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가 그의 이야기. 이 사실도 모른 채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누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런 사람 절대 데려오십시오. 제가 그냥 헐뻥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지구가 멸망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겠죠. 이래도 여러분 성경이 의심스럽습니까?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별 볼일 없는 존재인가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또 다른 비유와 상징적으로서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했는지,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어떻게 그게 또 성취되어 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메시아가 어떻게 출현하고 어떤 집안을 출현하고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이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자 성경의 중심이자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